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설교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이라는 체계 자체가 사람이 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큰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호방하고도 넓은 그 체계와 그 깊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믿고 또 복음을 따른다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근저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도들 있죠. 사도들이 의외로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주거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굳이 실생활에 관련된 적용들을 막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의 부활하심에 철저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시의 사도들은 성도들이 갖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산다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목회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들은 엄청난 문제들을 껴안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 그들은 항상 거듭해서 무엇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했냐 하면 복음의 체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거기에 집중을 했는가?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복음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을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내 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젠다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해요. 그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복음을 대하는 자세도 그것 때문에 왜곡되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접근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본질과 광대하심과 은혜와 그 넓은 거대 담론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총체적 체계를 우리가 수용하고 담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축소돼요. 개인의 영역 속으로 실용적인 내 문제의 해결자를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체계, 훨씬 더 넓은 세상의 주인, 훨씬 더 넓고 크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이고 좁은 곳에 갇혀 있어서 이것만을 달라라고 구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도 호방하고도 넓다 그랬는데 그 깊이와 너비가 정말로 넓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복음의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단어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를 형성시킨 근원적 원리가 돼요. 근원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창조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그 계획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고 표방하시고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방향도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방식도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과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아득히 넘어버리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으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시고 그 근원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한번 탐험을 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겨두고 그럼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그냥 막무가내로 쑥 하고 들어가가지고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이렇게 파악할 수 없어요. 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용어 자체가 삼위일체잖아요. 그지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근데 이 말이 삼위일체라는 본질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가지기 쉽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는 삼위일체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뭉쳐서 한 분이 되신 것 같은 삼위가 일체가 되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기 쉽습니다. 본질에 대한 뒤틀린 이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일체 속으로 들어가서 삼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를 이해할 때 위격이라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똑바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일체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도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한 분에서부터 삼위격, 존재적 양식이 파생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따라오면 돼요. 괜찮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체 속에서 삼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엄연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미 말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먼저 스타트가 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성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되는 거죠. 아들이 먼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나오시냐면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언뜻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아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가 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부와 성자로부터 누가 나오시냐면 성령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이 순서를 먼저 머릿속에다가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모르겠거든. 뭐만 하나 딱 기억하면 되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나온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그래서 성부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성자,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령이 나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다 캐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내용을 쭉 진행해 가면서부터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죠. 오늘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자, 42장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고 우리가 8절만 한 절만 읽어봤지만 다루는 건 우리가 전체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보자고요. 42장은 고개를 들고 잘 보세요. 지금 42장은 이사야서 42장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전체적으로 핵심 주제를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혹시 여러분 성경책 보면 42장 꼭대기에 제목이 붙어있는 게 보이나요? 뭐라고 제목이 붙어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붙어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종의 노래가 쭉 이어져 나와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42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종은 누구냐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고 여러분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2장 1절을 펴보세요. 읽어볼까요? 42장 1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잘 보시면 그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해놓고 그는 어떤 존재이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은 직분을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직분을 세워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럼 이 종에게는 지금 뭘 부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뜻이 똑같습니다. 자, 누구, 뭐와 또 그 뜻이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와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메시아는 한국말이고 그리스도는 영어란 말이에요. 번역한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었다고 할 때 뭐냐면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부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상징에 불과한 거란 겁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기름 부은 건 나중에 뭐가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42장 1절에 나오는 이 종은 예고편으로 이전에 나왔던 실제로 올리브유를 기름에 부어서 감람유를 부어서 세우는 그런 종의 차원이 아니라 이 종은 정말로 본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2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2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고 정의를 베풀고 쇠하지 않냐고 낙점하지 않냐고 세상이 언제까지 이르기를 달려가나 아니면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나 여호와가 의로 메시아인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해.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모든 세상 가운데 나의 빛을 비추게 만들어줄 것이니. 7절 네가 눈먼 자들을 눈물을 밝히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눈을 밝힌다는 것입니까? 감춰졌던 영의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신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자임을 보이려고 육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어디에 갇힌 자? 실제로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감옥, 사망의 저주, 고통 가운데 매여있는 자를 끄집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 사망의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오늘 읽은 8절로 뛰어넘어요. 점핑을 하는 거죠.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유명한 말이 지금 이 종의 노래의 맥락 속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42장 8절은 언뜻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만 취하시고자 다른 우상에게 내 영광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성부께서는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부께서는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난 절대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건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주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영광을 주기 위하여 내 영광은 절대로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고집쟁이 잘못된 사람처럼 속 좁은 사람처럼 난 영광을 안 뺏길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그 영광을 오직 성자에게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성부로부터 누가 나오셨다고요? 성자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방향성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성부로부터 성자로 나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성자에게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옮겨봅시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펼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자, 그러면 잘 봅시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자, 22절을 보면 돼요. 17장 22절 펴보세요. 17장 22절. 자, 펴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을 주목해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고 성자에게 다 완전히 몰아서 준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여기 바로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부로부터 내가 뭘 받았다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영광을 배타적으로 전부 다 성부로부터 다 받아가지고는 그걸 홀로 소유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대답을 똑띠 해보세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놀라운 순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방향성이 여러분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성부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성자에게로만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성자에게로만 갔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줬던 그 영광을 이제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건 근데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줬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는가? 답이 나와요. 다시 잘 보세요. 22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오니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빠랑 나랑 하나였잖아요. 지금도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도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저들에게 영광을 줬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게 뭔데?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위에 절에 나와요. 21절을 봅시다. 21절. 자, 21절 보면, 자,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똑같이,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상호내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는 또 뭐냐? 무엇하러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우리를 왜 굳이 영광을 다 줘가면서까지 우리를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 그건 또 답이 어디 나오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자, 잘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게 뭐라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였죠? 그들로 온전히 온전함을 이루어 어떻게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누가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흐름은 딱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줬고 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받은 걸 바턴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넘겨준 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뭘 원하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영광과 사랑이 뭔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겠죠. 그죠? 영광이 아까 처음에 영광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영광이 넘어왔는데 결론은 뭐로 났냐면 사랑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과 사랑 간에 어떤 영광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광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부터 엄청 심오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말이에요. 영광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영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영광이라는 건 뭔가 우리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영광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카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보드라는 구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개념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뜻은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무겁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중한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워진다는 거죠. 소중해진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영화롭게 한다. 어떤 상대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존귀케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겠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독사도 결국 뭐냐면 명예, 존귀함, 중요한 존재가 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영광이라는 그 개념의 뜻이 존귀케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존귀케 되는 것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더해 주는 거죠. 어떤 존재에게 가치를 더해주면 존귀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사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표지는 말고 제가 앞에 띄울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익히 보호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내가 내게 있는 그럼 잘 보잔 말이에요. 자, 1절부터 3절을 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2절 펴놓고 잘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굉장히 존귀한 것들이 언급이 돼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그럼 존귀한 것들 굉장히 귀중한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가치 있다 여기는 항목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믿으면 산이 옮겨져. 또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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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죠. 이제 알아들으시네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존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은 뭐를 부여하냐면 가치를 부여해요.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걸.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한 단계 성숙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뭐냐면 사랑은 뭘 부여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가치를 부여해요. 자, 여러분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있게 만들려면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인격적인 존재가 없으면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자, 세상에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희소성이 있고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인격적인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주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이 왜 귀하냐? 사람이 금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금을 아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어떻습니까?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샤바샤바 하이샤바 1980년대 이러면 이제 연식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뭘 누구를 여행했어요? 부모님을 잃었어요. 천에 고아야.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어떤 계모가 와가지고 언니들을 함께 데리고 자기를 거둬준 거죠. 들어갔더니 천덕구덩인 거야. 천덕구덩이. 그냥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그런데 일만 시키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 또 어떻게 합니까? 언니들과 계모가 구박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핍박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이 가했는데, 근데 어느 날 누가 신데렐라를 좋아하더라? 왕자가. 왕자가 신데렐라를 좋아하니까 신데렐라가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가치가 어떻게 돼버리죠? 정말로 중요한 존재로 가치가 상승해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신데렐라는 그럼 그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자면 존재론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뭐 금발이 됐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발이 예뻐진다고 성형수술에서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어제 천덕꾸러기인 신데렐라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왕자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존귀한 존재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가치는 누가 부여하는 거냐면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뭘로 바뀌냐면 가치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가 비밀처럼 코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풀리냐? 아버지가 태초에 아들에게 영광을 다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영광이라는 건 영화롭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아들을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쏟았을까? 무지막지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넣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사랑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신데렐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데렐라가 옆집 바보가 좋아해. 제가 이거 흉내났네. 이건 내가 도를 넘은 거야. 자, 이러고 싶진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데렐라 내가 이거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거리가 돼요. 신데렐라야! 네 옆에 있는 제가 네 바보 온다니 네 좋아한다. 신데렐라는 좋겠네. 시집가라. 막 이렇게 했잖아. 놀림거리가 된다고, 도리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왕자가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일국의 최고 탑티어가 자기를 좋아하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녀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게 주는 영광의 크기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성부께서 좋아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는 가장 막대한 가치를 지니겠죠. 그럼 성부가 가장 사랑을 쏟아붓는 존재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자를 사랑하시냐면 철저히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오로지 누구만을 사랑해. 성자만을 사랑해. 여러분 관계는 그런 거예요. 관계는 배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해. 왜 예수만 믿어요? 구원 얻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거 다 믿어서 궁극적 도착하는 지점 똑같으니까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박일주 아내. 제 아내 이름이 박일주입니다. 이름까지 뭐 커밍아웃을 해버렸네. 여보 미안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아내랑 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 아내랑 결혼을 했으면 내가 저 여자도 사랑해도 되고 저 여자도 사랑해도 되고 저 여자도 사랑해도 되고 우리 아내도 사랑해도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다 얘기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남자가? 안 되죠.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나만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관계는 배타성을 지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게 돼요. 그게 관계가 가지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캐치를 못하면 막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적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누구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만. 완전히 성자에게 전적인 자기의 사랑을 전력을 다해서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만드냐 하면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는 그 받은 바 사랑과 영광을 가지고 누구를 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었고 존귀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예상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방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와 그 깊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는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하지 못하겠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조금도 감쇄함이 없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냐면 우리에게 전달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누구와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을 잘 봐요. 23절. 17장 23절을 펴보세요. 다시.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읽어봐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지금 여기 보면 봐요. 나를 사랑하신, 성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한 것을. 그렇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여기 같다고 나오잖아요. 26절 끝에도 보세요. 26절 끝에. 자, 26절 끝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성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도 있다.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지었자면 딱 한 구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잘 보란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신 것이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똑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희생시킬 만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표현할 어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좀 약간 과격한 어휘지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저는 미쳤다라고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미친 사랑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할까? 여러분,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확언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놀랄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놀랄 게 뭘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막 번쩍번쩍한 막 황금 거리가 있고 막 살기 좋고 막 시냇가 그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놀랄까요? 놀랄 수 있죠. 지금 우리와 완전 차원이 다르니까 놀랄 거예요. 근데 저는 100% 확신해요. 가장 우리가 놀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걸까? 하나님의 그 깊이와 사랑과 넓이가 지금은 우리가 그게 온전하게 다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그 강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돼서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랑은 뭔가? 도대체 이 사랑은 뭔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이 된 것이냐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누구와 똑같아졌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여러분 천사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능력 있어요? 있어요. 능력 있죠. 존귀할까요? 존귀하지 않을까요? 존귀하잖아요. 그 귀하고 능력 있고 흠결도 잡을 필요 없고 하나님 옆에서 매일 찬양만 하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천사를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절대로 천사를 우리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또 더 나아갈까요? 그 천사들을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나는 이런 어려움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쇠 철벽처럼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런 게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복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내게 뭘 갖다 주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고한 증거는 무엇인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내어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확증했다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너는 나에게 원망할 자격이 없다. 수민. 내가 너를 위해서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수민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뭔 것 같아?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널 위해 나를 줬을 거야. 근데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게 뭔지 아니? 내 아들이야. 근데 그 내 아들을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의 남김도 없이 너에게 줬어.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랑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랑에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더하여 자신의 사랑을 다 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누구를 또 사랑하시냐면 나를 또 사랑해. 더블로 사랑을 엎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얹었어요. 이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 넘겨주신 거예요. 성부가 그렇게 넘겨주셨는데 성자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서. 거기서 또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항상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면 누구를 보내주냐면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얘기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누구를 보내주겠어요?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천사 속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던 교제의 방식이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고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의 방식이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냐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그 신적이며 영적이면 놀랍고 탁월한 그 교제 속으로 누구를 초청해 드린 겁니까? 우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피조물도 받을 수 없는 거다. 놀라운 거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거예요. 저는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최근까지도 심지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앞에서 열변을 토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됐고 심지어 목사니까 이런 걸 많이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거에서 감격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한 2년 전쯤에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일화를 잠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니를 잃었다는 저희 어머니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23살에 낳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23살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를 기억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던 굉장히 그 아가씨 같은 모습을 기억해 어릴 때.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65세 그러면 65세면 여러분 창창할 나이잖아요. 요즘 60세 보시면. 근데 그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불구의 병원에 이제 희귀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정말 불효자 같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마음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장례식을 할 때는 어떻게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슬픔의 폭이 더 커져요. 지나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 구급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를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가던 요양원으로 가던 그때가 생각나고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다 이어버리죠. 보는 거죠. 괴로움 연속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여기 참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금요 기도 참여하기 이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설교집을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설교자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구절을 딱 읽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이 뭔데?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받은 충격을 말로 다할 수 없어요. 그때는 제 자신에게 제2의 회심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볼까요? 잠깐만 펴보세요. 여러분 14절 로마서 8장 앞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뭐냐면 성령인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거기 딱 명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요? 아니요. 양자의 영이라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이 들어오면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를 깨우쳐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 거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절.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 내가 하나님의 무엇인 걸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대언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문자 그대로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100%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 그 어떤 세심함, 그 어떤 섬세함으로 그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섬세함과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아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수민아, 네 엄마를 잃어서 지금 너무 가슴 아프지? 그 가슴 아픈 것 내가 다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느끼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더욱더 깊이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네가 아파하고 있는 그 지점을 내가 같이 아파하고 있고 내가 슬퍼하고 있는 그 지점에 같이 슬퍼하고 있어. 그날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 3층 뒤쪽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저 혼자 막 울었어요. 그래도 목사라서 저기서 울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바깥을 나갔어요. 3층 바깥에 복도에 나가서 복도에도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혼자 뒤돌아서서 난간을 붙들고 여러분 3층 뒤에 가면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붙들고 저쪽 바깥을 저쪽을 보고 용산 시내 쪽을 보면서 혼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못하면 나를 막 때릴 것 같고 징계할 것 같고 나를 얄짤없이 심판할 것 같은 그 아버지는 사실 어떤 하나님이냐.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도 찾아 기다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온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주보다 더 존귀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대체 두려운 게 뭔가요?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 신방해보잖아요. 신방해보고 만나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집사님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전혀 의외의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생각이 짧고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폭이 적은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유가 없어요. 웃으시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나도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냥 불안하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떨린 것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것에 해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있잖아요.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는 그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의 그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면 그걸 결국 궁극적으로 깨어부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무너져서 내 스스로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약이 그걸 붙잡을 수 없고 사람이 그걸 회복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그걸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끊어낼 수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천국 생명길 가운데로 그 영원한 센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생각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쓰신 분은 가사를 쓰신 분은 루게릭병에 걸렸던 분이에요. 루게릭병은 자신의 온몸에서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호흡 근육까지 다 끊어져서 움직일 수 없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희귀병 걸렸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 똑같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다 같이 이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전심을 다해 우리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몰아주셔서 내가 다른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 우상에게 절대로 영광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오직 내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영광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승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성령을 우리 속에 한량없이 부으사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삼일차 안에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제의 방식 속에 우리 속을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작은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떠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인자와 긍휼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